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 댓글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3월 15일날 제가 써놨네요. 한국영화 강남 1970. 벌써 VOD 나와서 4,000원인데요. 여기에 그 VOD 순위에서 3주인가 4주 연속 1등하고 계속해서 그 10등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10등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녹음하는 시점에서 볼 때. 유하 감독이 만들었고, 김내원, 이민호 주연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이은 이른바 거리 3부작이고요. 아,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평들도 별로 안 좋고, 저도 정말 실망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낡은 느낌. 군사정권과 그 정치세력, 그리고 조폭이 자본을 위해 땅을 이용했던 우리나라 더러운 역사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지만, 그 안에 두 남자 주인공을 우겨 넣어서 드라마를 꾸려가는 수법이 정말 낡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연출도 새로운 게 없었고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조폭 영화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재밌게 보는 편인데 영화 애호가들이 까는 영화 친구도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유하 감독의 전작,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등은 모두 폭력이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싸움꾼 혹은 건달이 주인공을 설명하는 단어죠. 그러나 이 두 작품,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와 강남 1970의 다른 점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달 같은 놈들에게 스토리가 있었다는 점이고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관객이 공감하며 볼 수 있었다는 점이죠. 관객은 건달도 아니고 또 건달을 싫어할 텐데 재밌게도 관객은 그 건달에게 공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힘이요. 감독 연출의 힘이겠죠. 강남 1970은 명백하게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과 역사를 생략시키는 묘미 혹은 여백을 주는 묘미는 사라지고 구구절절 관객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두 남자 주인공의 개인사는 너무 흔하고 뻔한데 또 그걸 너무 흔하고 뻔하게 전개시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한가인이,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보영이 남자 주인공의 슬픔과 패배를 촉발시키는 존재였고 관객에게 그것을 납득시키는 존재였는데 강남 1970에서는 그녀들만큼 강력하게 촉발, 납득시키는 그런 인자가 없습니다. 요인이 없다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자본을 향한 욕망 정도겠는데 이것이 좌절되는 순간이 너무 싱겁고요. 범죄와의 전쟁도 비슷한 욕망을 다루고 있고 정재계와 엮인 욕망을 보여주지만 최민식과 하정우의 굴곡은 관객에게 큰 감흥을 주었죠. 또한 두 남자 주인공이 쉽게 이 영화 강남 1970에서 어느 건달 세계의 중추에 쉽게 도달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에서는 비루한 남자 주인공이 있었죠. 그가 여자를 만나서 욕망을 증폭시키고 결국 그 욕망이 자신을 파멸시키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권성우가 퇴학당하는 걸로 이런 드라마,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관객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떠나서 전작들을 좋게 봤던 저로서는 이 선부작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 참 아쉬웠고요. 제 댓글이군요. 또 일본 TV 애니메이션 일상을 드디어 전편 다 봤습니다. 거의 뭐 1년 동안 본 것 같은데 이거. 밥 먹으면서 하나씩 틀어놓고 봤고요. 다시 봐도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 2011년작이고요. 초히트 음악 애니메이션 K-ON을 만들었던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했습니다. 스토리는 평범합니다. 등장인물들의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조화가 묘한 재미를 주고 일본식 유머와 오버를 꺼리지 않으신다면 10분 즐길 수 있다. 예컨대 유치원 나이 때의 여자아이가 최첨단 인공지능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는데 정말 인간과 똑같죠. 근데 등에 태엽장치가 박혀있고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은 그 태엽장치를 신경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신경쓰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이 안드로이드를 노리는 순진한 과학교사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또는 여고생 둘이 싸워서 치고받거나 쫓고 쫓기는데, 오늘날 한국 액션 영화보다 긴장감, 속도감, 인물 행동의 부드러움 등의 연출이 100배는 더 뛰어난 것 같다. 정말 쓸데없는 장면의 고퀄리티 작화와 연출이었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예전에 이 공간에 1기 후기를 남겼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1기와 2기가 있고, 제가 이제 2기까지 다 본 거죠. 앞서 적었듯이 스토리는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편에 걸친, 처음부터 끝까지에 걸친 하나의 클라이막스는 없습니다. 짧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지만, 마치 사건 만화처럼 짧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지만, 그 에피소드들의 여파가 인물과 다음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죠. 안드로이드를 만든 꼬마 박사, 시노노메 박사만으로도, 그 박사의 귀여움만으로도 이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충분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타쿠가 아니고요. 단지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뿐이죠. 오타쿠라고 하면 이 정도보다 더 동력이 더 많아야죠. 자, 사사주님이 써주신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5일날 CGV에서 킹스맨 관람, 3월 7일날 또 CGV 강남에서 세인트 빈센트 관람 써주셨는데요. 세인트 빈센트 제가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3월 5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8만 6천명 들었고 현재 VOD 4천원입니다. 이게 감독 데뷔했더라고요. 테오도어 멜피라는 분이, 빌 머레이와 나오미 와츠 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줄거리를 좀 읽어봤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영화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VOD 4천원인데 줄거리를 좀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집에 이사온 올리버는 첫날부터 옆집의 까칠한 할아버지 빈센트와 악연을 맺게 됩니다. 등교 첫날부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열쇠를 뺏겨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올리버는 얼떨결에 빈센트의 손에 맡겨지고요. 이 빈센트를 빌 머레이 배우가 연기했죠. 이 올리버를 경마장, 술집에 데려가고 애인인 스티퍼를 밤의 여인이라며 망설임 없이 소개해주는 빈센트. 하지만 빈센트가 학교 악동들에게서 올리버를 구해주고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올리버는 고집불통 외골수에 괴짜같이 보이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빈센트를 자신의 멘토로 삼게 됩니다. 그 사이 빈센트는 더욱 심해지는 경제난과 갑작스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이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흔한 스토리 같지만 또 뭔가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자, 사서주님이 또 3월 11일에 보신 거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보신 걸 써주셨고요. 3월 12일에 왕신리 CGV에서 채피, 요거 3월 12일날 개봉한 영화인데 개봉이라 보셨군요.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인데 57만 밖에 안 들었고요. 닉 블룸캠프 감독 작품이었는데, 디스트릭트 9과 엘리시움 만들었던 감독이죠. 현재 에일리언 5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5편 그 영화를 좀 기대해야 되겠군요. 요즘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서 후기를 쓸 시간이 없네요. 조만간 다시 와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킹스맨,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채피 보신 걸 써주셨고요. 제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들 봤습니다. 처음엔 김우빈이란 신인 배우가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조윤희씨 매력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임창정 주연의 공모자들을 연출했던 감독의 후속작이고 관객도 250만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면이 아니라 완성도 면에서 B급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11 오션스, 도둑들 류의 팀원을 모아서 도둑질하는 이야기, 이른바 K-POP 무비인데요. 캐릭터 설정과 이야기 전개, 연출, 갈등, 뭐 하나 허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례로 주인공이 너무 무적입니다. 항상 여유 만만한 웃음을 띠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심지어 타인을 위한다는 대의명분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심하죠. 매력이 없는 거죠. 순 제작비가 55억 정도라는데 뭔가 스케일은 커 보이지만 얼개는 굉장히 허약해서 총 제작비를 위한 손익분기점 250만 넘은 게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이 영화가 넘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고 그렇습니다. 현재 김우빈 씨가 스물이라는 영화로 또 대박을 치고 있는데 제가 1부에서 소개해드린 여배우 이거 보고 제가 썼네요. 3월 19일날 문서리 주연 연출이고요. 네이버 인디극장에서 배우 문서리 씨의 단편 연출작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트윗으로 듣고 감상했다라고 써놨네요. 요 현지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혹은 네이버 인디극장 가셔서 문서리 혹은 뭐 여배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 들었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단편이니까 또 짧잖아요.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면서도 스스로 풍자하고 깊은 듯 얕은 듯 할 말 다 하며 웃음을 줍니다. 재기발랄함이 영화라는 예술 장르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그 포장지로 쌓여있으니까 감상하는 데 큰 부담 없이 가볍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는 개그맨입니다.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1988년 작품이네요. 안성기 황신의 배창호 씨가 출연합니다. 배창호 씨가 좀 더 말씀드린 거지만 감독입니다. 배창호 감독이 여기서 연기를 한 거고 이 작품은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인 거죠.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서편제를 보러 갔다가 개그맨에 대한 지인들의 호평이 생각나서 봤습니다. 127분짜리 좀 지루했습니다만 마지막 장면 하나만으로도 제 뇌리에 오래 남을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 혹은 영화 애호가들의 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988년 작품이고 데뷔 작품인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관습적인 이야기 흐름을 쫓지 않고 쿨하면서도 깔끔한 흐름으로 다양한 장르성을 융합해 놓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이었고요. 그러나 초반 1시간은 매우 지루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 속도감이 붙는 후반 1시간은 꽤 재미나게 봤고요. 초반 1시간은 각 캐릭터, 특히 안성기 캐릭터의 설정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물론 이 설명이 후반 1시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다른 인물들, 황신혜나 배창호의 등장을 위해 필요한 분량이었지만 지나치게 지루하고 길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쳤고요. 또 후반 1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찌질하고 소심한 서민들이 꿈꾸는 그런 일탈이 시작되는데 그 모습이 점차 욕망에 잠식된다거나 악행을 즐긴다던가 서로 갈등이 고조되는 식으로 전개 표현되지 않아서 매우 산뜻하고 좋았다. 역시 이명세 감독이 아닌가. 그저 초반에 보여진 인물들의 캐릭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면서 각 에피소드를 맞이하여 납득할 수준의 반응을 표현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 본성은 쉬 감춰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장면이 있죠. 타인의 지갑을 털어서 돈을 훔치다가 그 사람이 저기 금고가 있어요 라고 하자 다시 그 지갑의 돈을 상대에게 허겁지겁 건네주고서는 금고로 향하는 그 안성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안성기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얼마 전 이명세 감독의 출세작 그리고 저희 방송 OM91로 다룬 적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리메이크 되었었죠. 저는 이 개그맨이란 영화도 충분히 리메이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매력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면 말이죠. 또한 영화 속에서 보인 안성기, 황신혜, 배창호의 연기와 매력을 대체할 수 있다면 말이죠. 안성기는 정말 쉽지 않은 연기를 거부감이 들 정도로 소화해냈고요. 극히 과장되면서도 과대의 망상필이 있고 어찌 보면 몽상적인 인물이죠. 황신혜는 이때 20대 중반이었을 텐데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서민적인 인물을 맡은 배창호 감독의 연기입니다.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으로 유명한 배창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서 조연출을 일했던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에서 주요 인물 서민 중에서 이발사 역을 맡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요. 왜 이 배우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대단히 유감 섞인 궁금증을 품고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 감독이었다는 찾고 보니까 역 대합실에서 계란을 꾸역꾸역 먹는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고요. 저는 표정뿐만 아니라 대사 연기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화 내내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는 이발소 장면을 시작해서 이발소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자체가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쓰진 못하겠습니다만 처음 이발소 장면은 이명세 감독 특유의 따스한 느낌 때문에 놀라웠고 마지막 이발소 장면은 감독의 아이디어 각본까지 썼으니까요. 그 아이디어와 안성기 배창호의 의미심장한 대사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이런 대사로 끝나더라고요. 아까 다시 확인해보니까 참 별놈 다 있죠? 뭐 이런 대사로 화면에 딱 정지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딱 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그 말의 의도나 뭐 어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뭐 특별하지 않은 대사인데 역시 데뷔작부터 유명 감독은 자신의 색깔을 내보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초반 1시간 분량을 한 30분 정도로 압축한다면 요새 리메이크 되어도 꽤 의미 있는 흥행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때 1988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흥행이 좀 부진해서 좀 망했었죠. 이 영화 다음에 나온 영화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흥행은 실패했는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그것을 잘 화면으로 구현한 어떤 몇몇 장면들이 있을 때 그런 데뷔 감독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 그대로 묻히지 않고 이명세 감독은 그 다음 작품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언젠가 그 OM91을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OM 코너를 전부. 곰티님이 또 개그맨 언급해 주시면서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네요. 개그맨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배창호의 열연 그리고 이발소 씬 잊히질 않네요. 조금 전에 저는 케빈 코스트로 나온 3 데이즈 2 킬을 봤는데요. 되게 안 좋네요. 김성근 감독처럼 시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매니저나 디렉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과도 좋고요. 강신혜님 너무 과로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또 격려하시는 글도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 개그맨인데요. 정말 데뷔작부터 이명세 감독의 그런 색깔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영화 초반과 제일 마지막 이발소 장면은 정말 정말 독특해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머리의 꽃님 3월 22일날 써주신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3월달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군요. 우선 미량 방송분 다시 올려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올려주셨을 때도 잘 들었었고요. 전도연의 역대급 연기, 송강호, 이창동, OST까지 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액트 오브 킬링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작년에 꽤나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40년 전 군부 독재에 의해 정권을 뺏긴 후 당시 공산주의자를 포함 약 100만 명을 살해했던 100만 명? 와... 100만 명을 살해했던 인도네시아의 충격의 역사, 그 가운데 학살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본인이 직접 1,000명을 살해했던 와 이런 실존인물이 있군요 진짜. 안와르 콩고라는 실존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한 다큐를 찍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무용담을 늘어놓기라도 하듯 살해 현장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살인과 방화와 강간의 방법과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고 그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권력의 정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의 용기와 참신한 발상이 살인자들로 하여금 당시 살인을 재연기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살인의 방법과 정당성을 말하게 하는 참으로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다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과 함께 역사 속에 매몰되어 허무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현존 권력으로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극악한 범죄를 마치 놀이를 즐기듯 얘기하는 그들을 보며 참담하고 허무했습니다. 러닝타임이 다소 길고 병렬식 사건 나열이라 약간의 지루함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매우 훌륭한 다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트크롤러를 아직 못 봤습니다. 강시대님 올려주신 내용은 영화 관람 후에 들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액트 오브 킬링.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영화군요. 머리꾸님이 보신 영화고요. 나이트크롤러 얘기 나온 김에 극장영화님께서 트위터로 남겨주신 게 있네요. 제이크 질레살의 연기에서 새로운 자장을 형성하는 분깃이 될 작품이니 확실하다. 브로크백 마운틴 이후 사실 그다지 주목할 작품 없이 영화 속의 소품같이 활용되는 캐스팅이 아쉬웠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이 영화에서 끝내줬죠. 제이크 질레살. 자, 제가 세시봉 봤는데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 것부터 좀 길게 얘기해드리면요. 요 현재 VOD 4,000원이고요. 일단 한효주는 정말 이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효주 동생 문제로 개봉 전부터 평점 테러를 당했는데 정작 이 영화에서 가장 이쁜 사람으로 나왔더군요. 그러나 이쁜 것과 별개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는가 이 영화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맡은 배역 때문이겠지만 대사도 살갑지 않게 들리고요. 극 중에 강원도 사투리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운율 있는 대사가 더 어울렸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조봉래 배우가 나와서 좋았고 실제 노래도 잘 부르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후반부, 즉 주인공들이 중년이 된 이후부터는 좀 몰입이 안 되었습니다. 어쩜 제가 그 나이대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초반과 간극이 너무 크고 그걸 메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윤석 씨가 비행기로 향하는 통로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면 감독은 이 장면을 위해서 나머지 분량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영화는 회상신과 다른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왜 김윤석이 오열하는지 관객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관객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과연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순간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관객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만 함께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초반에, 즉 김윤석이 20대 때 그때 분량에서 그가 특정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든가 괴로워했던 모습이 조금만이라도 혹은 은유적이라도 보여졌다면 후반 중년 김윤석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영화는 그런 감정을 위한 복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야기를 위한 복선은 표현됩니다만 그러나 감정이 아닌 기능을 위해 존재한 것 뿐이었죠. 초반에 발랄한 20대 사랑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즐길 수 있었지만 후반에 보인 흐름으로 인해 그 감흥을 전부 까먹었습니다. 심지어 후반 중년 파트는 시작할 때부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호평한 황진미 평론가의 글도 이해가 되지만 동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미 평론가는 시대적 맥락에서 이 영화가 말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지만 저는 이야기와 오락성이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되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뭐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 뭐 제가 워낙 그런 걸 하도 말씀드려서 제 감상 태도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평론가 듀나님은 이 영화를 굉장히 까셨는데 그 정도 혹평받을 영화는 아닌 거 아닌가. 전반부는 너무 재미났거든요. 그런데 야매님이 트위터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우와, 쌍시오 비읍하면서 세시봉,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감정을 잘 살려서 읽어드렸죠?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냐? 야매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고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 전반부는 그런 거죠. 세시봉 비유 감상해봤고요. 아, 제 댓글이 계속 이어지네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재감상해봤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좋았고요. 예전에 이 영화를 소개해주신 영화 페이지 쪽에 소개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청취자분들 댓글을 보고서 아마 이 영화를 녹음하기로 결정했었을 거예요. 이번에 볼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점점 하위로 밀려나는 이 시대에 그 가치를 잊거나 잃지 말자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구조조정, 인터넷 만남 사이트, 나쁜 의미의 만남 사이트가 아니라 하도 요즘에 하도 그런 음성적인 만남 사이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사이트가 있고 뭐 우리 페이스북 같은 거죠. 예. 필름 분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러나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모든 상실이 천천히 하나씩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 처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회사의 잡지 페가노 표지에 실린 인상적인 사진을 보고서도 영화는 그 흔한 감정 과잉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공도 그냥 쿨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갈 길을 가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 사진이 아니라 인간을 말하고 싶은 영화였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진을 본 주인공의 반응이 아니라 그 주인공 자체의 앞날이라는 거죠. 즉 사람의 앞날, 사람을 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머리의 꽃님이 3월 23일 날 또 써주셨네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저도 보려고 찜해둔 영화인데 어서 봐야겠군요. 상상력으로 남아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영화 그녀를 봤습니다. 원제는 허이죠. 스파이크 존즈 감독, 존 말코비치 대기란 영화를 만든 꽤 유명한 감독이더군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도 좋았고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연기가 주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흥미롭게 다루지만 시종일관 현대를 사는 인간의 소외를 얘기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지극히 디지털적인 상대와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되는 이야기. 재미있으면서도 참 쓸쓸합니다. 예전 장윤환 감독이었던가요?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이란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PC통신 시대였는데 그런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인간의 소외라는 필연적인 결과들이 참 갈수록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을 밤하늘의 별이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말들이 통하던 시대가 갈수록 더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고요. 현대 인간의 소통과 소외에 대한 독특한 영화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영화를 사랑 이야기로 봤었는데 머리의 꽃님은 현대 인간의 소통과 소외에 대한 그 영화로 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생각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을 밤하늘의 별이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참 그 낭만이 묻어나는 그런 문구네요. 자, 머리의 꽃님이 보신 그녀였고요. 또 제 댓글입니다. 인터스텔라 재감상했습니다. 몇 번째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VOD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봐도 예전에 울던 장면에서 또 다시 울게 되더군요. 이번에 보면서 예전에 그냥 패스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른 관객들이 갸우뚱했던 부분들을 모두 해결받았습니다. 거의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웬만한 부분은 전부 영화 속에서 대사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사가 충분히 친절하지 않았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겠지만요. 뭐 5차원 공간에서 남자 주인공이 말하죠. 그들은 날 선택한 게 아니야. 내 딸을 선택한 거였어. 저는 이 대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딸을 위해서 딸이 지구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력을 이용하여 여러 힌트를 건네주는 것이 오롯이 남자 주인공의 선택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볼 때는 그것이 남자 주인공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남자 주인공을 몰아붙인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남자 주인공이 대사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 딸을 선택한 거였어. 이 대사 말이죠. 5차원의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딸 방의 시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인간인 남주를 위해서 5차원을 3차원으로 치환해 준 것인데, 문제는 그들은 이 무수한 시공간 중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딸을 움직이기 위해 어느 한 시간을 특정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딸의 시공간을 알았지만 딸 그 자체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다르죠. 매튜 맥커너이는 영화는 그 시작과 함께 남자 주인공과 딸이 각별한 분녀 사이임을 드러냅니다. 그 남자 주인공만이 자신의 딸이 움직이게 되는 어느 한순간, 그 특정 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남자 주인공을 그 고생시키면서 이곳으로 이끌어온 겁니다. 뭐 스포일러긴 하지만 남자 주인공이 시계에 힌트를 남길 때 로봇이 묻습니다. 이 시계를 딸이 챙겨갈까요? 그냥 버리지 않을까요? 라고 묻자 남자 주인공은 확신에 찬 표정과 말투로 단언하죠. 물론이지. 내 딸은 이 시계를 챙겨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준 물건이니까. 아, 이게 바로 사랑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확신. 믿음. 아, 이게 바로 사랑 아닌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사랑만큼 좋은 어떤 통로가 없지 않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을 위한 결말을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 488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취자 488님이죠. 그 감정이 단선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인물들도 단선적인 언행을 하며 소모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풍부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주와 사랑을 이토록 옹골차게 엮어낸 영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그래비티에서 아쉬웠던 게 선명하지 못했던 여자 주인공의 감정선이었죠. 산드라 블록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함께 가슴 아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스텔라는 달랐다고 생각하고요. 덤으로 블로그에 그 MC 소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인터스텔라의 OST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목이 디테치라는 곡인데요. 이 장면 또 이 음악이 계속 생각나서 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블로그 쪽에 강신의 수다라는 것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보다 한 몇 배 훨씬 많게 인터스텔라 OST를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가시면 이게 통째로 올라가 있는데, 그 인터스텔라 OST가 왜 그거를 한국 포털에서 검색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터스텔라 OST를 그냥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 영어로 인터스텔라 그 원 제목을 쓰시고 OST 이렇게 딱 쓰시면 통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게. 자, 제가 다시 본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였고요. 산사춘님이 다시 감상 댓글들 짧게 써주셨는데요. 압구정 CGV에서 뷰티풀 아이 관람, 요 3월 26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14,000명 기록했고 VOD 현재 4,000원입니다. 전문가 평점이 5점인데요. 재밌게도 네티즌 평점은 8.8입니다. 아하, 참 누구 평가가 더 적절할까요? 남수단 내전으로 난민이 되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아이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리즈 위더스푼이 출연하고 라자르 선생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뷰티풀 아이. 그다음에 산산주님이 메가박스 이수에서 신데렐라 관람. 요 신데렐라는 3월 19일날 개봉한 거죠. 동화를 그 실사화한 거죠. 71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나인에서 그라운드의 이방인 또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요거는 3월 19일 날 개봉했고 3,000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쉽네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좀 독특한 다큐멘터리라서 한국 야구의 별로 남겨진 선수들과 화려했던 과거 고교 야구의 리즈 시절을 담아내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해냄과 동시에 한국 야구사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오롯이 기억되지 못한 이들을 함께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존재조차 잊혀진 채 이름 없는 야구 소년들로 남은 제1동포 학생야구단 바로 그들. 정부는 1956년 한국전쟁 직후에 야구 발전을 위해서 해외 선진 야구를 초청하는 일련의 행사 제1동포 학생야구단 모국 방문 초청 경기를 계획했고 이후에 재정 문제로 어려워지자 봉황대기에 이들을 초청합니다. 봉황대기가 이제 고교 야구 시합인 거죠. 전국의 쟁쟁한 야구 명문고들 사이에서도 제1동포팀은 1974년, 82년, 84년 총 3번의 결승전에 오르는데 특히 82년 멤버들은 군산상고와 함께 고교 야구 최초로 잠실 야구장에서 결승전을 치른 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나오기 전에 고교 야구가 우리 한국 야구의 인기를 견인했었죠. 그 한국 야구 역사에서 잊혀졌던 제1동포 학생 야구단 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파울볼이라는 김성근 감독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현재 개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송강호 씨 주연의 YMCA 야구단이었던가요?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김혜수 씨 나오고 김지혁 씨도 나왔던가요? 선서춘 님이 이런 말씀 써주셨네요. 후기를 쓸 정신은 없는데 뷰티풀 라이와 그라운드의 이방인 이 둘은 강추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제가 쓴 댓글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2탄 보았습니다. 저는 시리즈 1편을 매우 재미나게 봤더랬는데요. 3명의 중마고우가 각각의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 받다가 그걸 복수하려는 내용이죠. 그 직장 상사로 나온 이들이 너무나 매력 덩어리였기에 그 매력만으로도 꽤 재미났었죠. 그러나 2탄에서는 그 매력 덩어리 직장 상사가 없습니다. 1편에서 복수 에피소드 사이에서 빈 공간을 메워주고 있던 중마고우의 호흡이 2편에서는 그냥 전체 내용을 이룹니다. 이러니 2편은 재미가 없죠. 강력하고 또라이 같은 악당이 없는데 그 어떤 갈등이, 그 어떤 쾌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1편만한 2편은 없다. 그 속설이 적용되는 시리즈물이 아닌가. 많이 아쉬웠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본 영화는 드림캐처.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영화가 그 유명한 아저씨 소설 작품이라니. 여러 장르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초능력물, 버디무비, 괴수물 등등 해서 미스테리와 SF, 공포가 섞여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착한 심성으로 지적 장애아를 구해주고 함께 친구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뜻하지 않게 이 지적 장애 친구로부터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놀러간 산장에서 이들은 괴생명체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B급 영화인데요. 정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용과 연출이 그렇습니다. 초반에 초능력 얘기가 나오고 친구들의 회상신으로부터 현재 시점에 중요한 힌트를 얻더라고요. 일본 작가죠.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의 만화 20세기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내용과 전개 방식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뭐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영화 결말에 I did it 라고 외치면서 악을 응징하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소설에 있는 구호이며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워레인저에서는 나올 법한 구호를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나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뭔 어울리지 않는 퀄리티인가. 무려 모건 프리먼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그런데 영화가 재미가 없었느냐.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 의한 B급 영화 재미로는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착한 중마고우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군요. 배우들 연기도 좋아서 몰입도 되고.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소설가의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좀 허접해 보이는데, 아, 그런 의구심이 드는 말이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위터에 남겨주신 감상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죠.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눈길이라는 KBS 광복 70주년 특집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소녀 이야기이고요. 실버라닝스님부터 읽어보죠. 잔인한 장면을 자제한 것 같은데 잔인하게 슬픔, 저렇게 예쁘게 웃는데 할머니들 제발 원한 풀고 편해지시기를,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 네, 바크망님, 눈길이라는 단막극 요즘 하는 웬만한 한국 영화보다는 훨나 좋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사실 이거 봤는데요. 저는 영화 페이지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 김세론 양 있잖아요. 아저씨 나왔던 그 꼬마아이 김세론 양하고 김향기 양, 그 우아한 거짓말에 나왔던 이 두 여자 아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안부 소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현대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현대와 과거를 계속 오가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거든요. 뭐랄까요, 현대 시점에서 그 살아남은 그분이 참 인상적인 대사를 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그 국제시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라는 식으로, 우리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정말 고생했는데 니네가 겪고 있는 고생은 정말 고생도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아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와 똑같은 오늘날의 여자 학생들에게, 똑같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정말 공감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전 정말 그게 좋았습니다. 어른다운 어른, 품어줄 줄 아는 어른, 그게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일제시대에, 아니면 한국전쟁 때 그거를 좀 정통으로 그리는 영화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물이나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제작비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준익 감독이 지금 윤동주 시인의 지금 그 영화를 만든다고 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라이닝스님, 그 다음에 바크망님 보신 KBS 광복 70주년 특집 드라마 위안부를 다룬 눈길이었고요. 수정님이 순수의 시대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3월 5일날 개봉한 영화고요. 47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VOD 4,000원이면 현재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 평점이 4.3이고요. 4점대 오랜만에 보네요. 네티즌 평점이 5.8. 암울하네요. 써주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균 멋지네. 강한을 배우는 잘생기긴 한데 그런 역할을 하다니 이미지가. 슬픈 영화랑 공연을 봐도 면역이 되었는지 눈물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에 흐른 눈물로 이 영화는 다 했다.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겠다. 약주하지 않았느냐. 라는 대사가 나오나 봅니다. 신하균 씨가 좀 영화 쪽으로나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작품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자, 곰티님 댓글? 멘션. 트위터 쪽 멘션. 3개 연달아 한번 읽어보죠. 3월 9일에 써주신 거. 리암 니슨 만에 하나 테이큰 4 찍으면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영화 마이 웨이 봤습니다. 강재유 감독 영화죠. 별 10개 만점에 2개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3월 14일 날 람보와 영웅 본색 봤습니다. 둘 다 2편에 비해 1편이 훨씬 재밌습니다. 대단한 553 영화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장면만 꼽자면 역시 주인발과 정룡의 재회 장면인데요. 뭔가를 먹다 흘려 쓸어먹다 포옹하는, 그리고 담배를 끊으시려는 분들은 영화 보지 마시길. 람보는 스텔론의 눈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두 영화를 옛날에어렸을때본것같아서잘기억이안나요다시한번보고싶은데이람보같은경우는1편은굉장히좀시사적인그런내용이라고알고있습니다2편부터는그냥막총쏘는걸로바뀌었다고하는데아그러네요람보와영웅본색곰띠님보신영화구요3월19일날오늘데어뎁을봤습니다얼굴을가리니벤애플렉도봐줄만했고 콜린퍼렐이연연하고있더군요줄별이없네요 별점도아예안주실정도로아주실망한채보신모양입니다곰띠님의멘션3개연이어서읽어드렸구요자그다음에류운지티킴님의기생수파트1보시고써주셨는데기생수파트2가5월7일날개봉합니다이제좀있으면개봉하네요이류운지티킴님은파트1을보시고써주신겁니다단언컨대내가여지껏본일본 SF 영화중최고다일본특유의공포물 SF물 액션물의장점들이딱좋은비율로섞여나옴원작만화의느낌도충분히살렸고어쩔수없이고어한장면이많이나오긴하지만과하다는느낌은없음물론스토리상필요한만큼의고어한표현이란얘기로슬래시물잘못보는사람에게는좀괴로울수밖에아그러니까슬래시물이뭐냐면이렇게막팔잘리고막피막터지고막 그런영화입니다 그런거죠어쨌든볼까말까고민하는사람이라면꼭보길절대후회안할듯아제가그일본실사영화에대해서굉장한편견을갖고있습니다 봤던영화들이다안좋았거든요 과연이영화는좋을지 VOD 한번나오면제가봐야되겠네요그다음에극장영화님멘션두개연이어서읽어드릴게요3월17일날써주신거포스마주어화이트베케이션3월12일날개봉한영화고요5,000명기록했고현지 VOD 4,000원전문가평점은 7.55 입니다아좋네요이영화뭐지싶다아뭐라말은꺼내고보고싶은데난애가4명이고지금도8살큰애가우선이냐8달막내가우선이냐고민하는판에아빠가애들을놓고튄다니이영화내용이그거죠뭐산사태가났는데눈사태가났는데거기서아버지가가족들을내팽개치고먼저저살자고도망친거죠그러면서이제이야기가시작되는뭐전개되는그런영화라고알고있습니다자3월19일날또써주신거있네요해피해피와이너리일본영화네요3월12일날개봉했고요4,000명기록했고현재 VOD 4,000원줄거리좀읽어드릴게요눈부시게아름다운홋카이도의작은시골마을소라치그곳엔터울많은형제가살고있다일찍돌아가신아버지가형제들에게남긴것은밀밭과포도나무한그루포도를재배하는형아오는와인을양조하고밀을재배하는동생로쿠는빵을굽는다평화롭고심플한일상을보내던어느날정체불명의여인에리카가캠핑카를타고그들의포도농장옆에등장한다뭐이렇게전개되는영화인것같습니다이영화최고의미덕은개인신상이생긴일로그를복가대며캐내려하거나너무도와주려고어수선을떨지않는데있는것같다그냥그런정서와문화가한없이부럽고그렇게스스로를객관화해볼충분한시간을얻는걸보면대리만족했다이렇게써주셨네요극장영화님이보신두영화읽어드렸고요그다음에마지막세개있네요멘션이3월22일날키드님이써주신건데2004년작미스테리어스스킨영화보기전에따로사전정보없이스틸컷만봐서그냥퀴어영화인줄알았다그렇게가벼운영화는아니었다아동성폭행이남기는트라우마에관한이야기둘이소파에앉아서이야기할때마음이아팠다그리고조셉고든레빗의어린모습은처음봐서신기했다아역닐도되게신비롭게생겼다포스터에나오는애닐이방탕하게나오는데처음에는방탕한놈일세 하기만했는데뉴욕에간다음한명한명상대해갈수록발악하고있는게느껴짐마지막한테서는피까지보고내가다서러웠다이렇게써주셨네요 영화가 좀 내용이 심각한데요. 3월 27일 날 또깡 A님께서 데이비 린치 영화를 쭉 보는 중인데 블루벨벳, 로스트 하이웨이, 멀홀랜드 드라이브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인랜드 엠파이어는 머리 터진다. 그냥 무서워. 그래도 로라던 연기 진짜 잘한다. 느끼는 중.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마지막 멘션입니다. 사악 햄플님께서 3월 26일 날 남겨주신 건데요.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 원스 관람. 영화에 비할 순 없겠으나 나름대로 영화의 공백 부분을 채워줬다. 그리고 각종 악기 소리를 아카펠라로 들으니 게 정말 풍성하더이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카펠라도 나오나 보군요. 뮤지컬 원스, 영화 원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지컬 원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이었고요. 지난주에 4월 16일 이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내고 그 후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그래서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일부러 우울함을 없애려고 뭐 재밌는 영화도 찾아보고 또 쉰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더군요. 청취자분들 댓글 이렇게 써주신 거 정리하면서 쭉 읽어보면서 그래도 좀 힘이 났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이거를 밝은 목소리로 녹음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시기에 그게 과연 허용될 것인가? 이렇게 막 웃고 지금 웃음소리도 막 집어넣고 이게 허용될 것인가? 그냥 차분하게 녹음할 것인가 생각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 녹음해가지고 저 혼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건데 나 혼자 우울한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 써주신 이 댓글은 좀 시기가 요즘 안 좋다 할지라도 좀 심각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밝은 기운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좀 많이 웃기도 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뭐 대신에 배경음악은 뺐고요. 효과음악도 뺐습니다. 여튼 뭐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무슨 영화 보셨나요? 1부, 2부 전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실 때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강신의 수다 중간에 신에는 영어로 쓰잖아요. C-I-N-E 이렇게. 근데 그냥 한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도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여러분 참 우울한 시기고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고요. 더 힘을 내죠, 우리 모두. 자,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